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1장 우리는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은 다음 배를 타고 고스까지 곧장 항해하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로도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지나쳐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드로에 닿았다.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래를 지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다.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밖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하였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드로에서 배를 타고 떠나 돌레마이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우리는 다음 날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우리는 빌립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묵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일을 돕던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빌립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딸이 네 명 있었다. 우리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고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에 임자를 이렇게 묶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그러자 바울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며칠을 지낸 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 출신의 제자 몇이 우리와 같이 올라가서 우리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로 데려다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인데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모든 장로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바울 형제도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해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 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같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머리를 미는 비용을 대신 치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당신이 모세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정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과 피와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정결 기간이 끝날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날짜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들로 들어갔다. 이래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들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축해서 바울을 붙잡았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들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온성이 술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들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바로 성전문들이 닫혀버렸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 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천인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폭동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천인대장은 곧바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천인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천인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에게 쇠사슬 두 개로 바울을 묶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바울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무 시끄러워서 천인대장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바울을 군부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까지 끌려갔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은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뒤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쳐댔다. 군인들이 바울을 군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인대장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인대장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광야로 간 이집트 사람 줄 알았소. 바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유대 사람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는 이름난 도시이고 저는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계단에 서서 무리에게 손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종용해지자 바울은 아람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출애굽기 제3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기슬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해진 때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빕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죽였다. 너희가 한 해에 세 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유월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5,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character,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잔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been looking at the amazing life of Mary, a young girl of great faith, who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son here on earth.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소녀 마리아의 놀라운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We pick up Mary's story with the man she is engaged to, Joseph.
오늘은 마리아가 정하는 남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While Mary was expecting her baby, Augustus Caesar called for all people to be counted. You are ordered to go to your ancestor's home to do this.
마리아가 곧 출산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족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조상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Since Joseph was also of the tribe of Judah, the couple traveled to Bethlehem. Let's look in Luke chapter 2.
요셉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므로 그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Joseph registered with Mary because she was engaged to marry him.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했으므로 그와 함께 호적을 등록했습니다.
While Joseph and Mary were in Bethlehem, the time came for her to have the baby. She gave birth to her first son. She wrapped him up well and laid him in a box where cattle are fed. She put him there because the guest room was full.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Only animals surrounded them to look upon the face of the Christ. This tiny little helpless one would one day save the world.
이때 동물들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둘러 있었습니다. 이 작고 어린 보잘것없는 아이가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Later, shepherds came and visited Mary and Joseph. They took them, a host of angels visited them, and said Jesus was the Messiah and Lord. Mary thought about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후에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천군들로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와 주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뜻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When their baby was 8 days old, Mary and Joseph had him circumcised and named him Jesus as the Lord commanded.
그 아이가 난 지 8일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At 40 days old, they took Jesus to the temple to be presented, as was expected in the law of Moses, to be made pure.
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례를 행하려고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While at the temple in Jerusalem, they met Simeon and Anna. They were two people who had long awaited to see the Messiah.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메시아 보기를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Magi, or wise men, came from the east to worship Jesus, and they found him by following a star. They had been to see Herod, a ruler in the land.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 임금도 만났습니다.
Herod asked the Magi to find Jesus so that he might worship him too, but Herod really wanted to kill Jesus. He was jealous of him.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를 찾거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예수를 죽이기 이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Matthew 2 verses 12 through 19 read
다음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God warned the wise men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So they went home to their own country another way.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After the wise men left, an angel from the Lord came to Joseph in a dream. The angel said, Get up! Take the child with his mother and escape to Egypt. Stay until I tell you to come back. Joseph stayed in Egypt until Herod died.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Mary and Joseph came back to Nazareth and raised Jesus there. They then had children together,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magine Jesus was an older brother.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예수를 길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들의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Mary raised Jesus knowing he was both a little boy and the Son of God.
마리아는 예수가 어린 소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키웠습니다.
As a young girl, she had to endure what people surely said about her engagement and marriage to Joseph, being pregnant and not married, childbirth in a stable, having a newborn and fear for the life of her child, and a big move all in a short time.
아직 소녀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rough it all, Mary trusted God. When our lives seem out of control, where do we put our trust?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some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며칠 뒤에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있어서 120명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유다는 본래 우리 열두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샀다. 그러나 유다는 거꾸러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다. 아겔다마는 그 사람들이 말로 피의 밭이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계속 말하였다. 시편에 보면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땅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 한 사람은 유소라고 하는 바사바였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을 사도로 뽑아 유다의 자리를 맡기려고 하시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혀서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에 이루어진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완전한 판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미뤄두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 열한 사도와 더불어 열두 사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 기독께 명령받은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나머지 열한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령을 앞질려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나 뜻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경계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뜻을 펼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데서 가져야만 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에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회고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를 잡아 죽일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결국 불의의 싹을 사모하다가 비극적인 말씀을 이루는 장본인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나 이때나 그리고 미래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선한 구원의 역사의 장본인들이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들로 말씀을 이루는 자들과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어둠의 도구로 전락하여 비극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본래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7절에 한 것처럼 시작은 구원의 무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수에 참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증언합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이었지만 받은 바 은혜에 족한 줄을 모르고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고 그의 성격대로 비극의 운명으로 삶을 마감하는 인물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입장에서 자신이 있는가 각자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증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마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9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싹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의한 싹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싹은 영생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묘사하기조차 진절이 나는 참혹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가치 없이 팔아먹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팔아먹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참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선택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의 자격이 증거되고 후보가 지명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원하심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가룟 유다의 버리고 간 직책을 맡을 다른 사람을 찾음에 있어서 사도의 자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의 자격을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이적과 표적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물론 승천을 목격한 자들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베드로 사도의 기준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자격 하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뽑았을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정치 않으신다면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요청을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고백하면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직분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인 겁니다. 네 번째, 24절에서 26절에 기도를 드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위하여 이들은 최종적으로 기도로 맡깁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가련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열망했던 과거의 사도들 자신의 모습일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다시 선택된 사람의 역할에 또 다른 면을 여기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위한 일꾼들의 역할은 오로지 봉사이고 그 수고의 대가는 하늘에서 받게 될 겁니다. 제비 뽑아 맛띠아를 얻으니 제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6절의 말씀은 다음 2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맛띠아를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뽑아 넣은 것이 진정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는지는 어찌 보면 대표되는 사도들, 즉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에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쩌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사도들의 지나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세심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인간적으로는 최대의 준비를 한 것이고 성령의 오심도 역시 이 열두 사도들에게임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도 이 일을 승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은혜를 팔고 제 갈 곳으로 간 가련유다는 이 베드로의 증언으로부터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일꾼들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가련유다처럼 언제나 당사자들에게 비극일 뿐인 것은 하나님은 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대신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이 적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신 성령과 더불어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지혜에 졸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가 라디오라는 편리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려 애쓰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저희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와 가족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생각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값이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아들에게 감사를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